사무엘상 3장 1절부터 4장 1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 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가로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베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어두운 우리 마음속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빛을 비추음을 받고 더욱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님께 맡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상 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그 엘리와 두 아들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직이 사무엘로 바뀌어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제사장으로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이제 3장으로 오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새로운 제사장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새로운 사사로도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선지자로도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 20절에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리고 사무엘상 7장 15절에 가면 사무엘이 산을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시 사무엘은 제사장과 선지자 그리고 왕과 같은 사사의 세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고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따라서 참 제사장과 참 왕과 참 선지자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증거하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다 왕같은 제사장과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게 된 우리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현실을 미리 가르치게 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워질 때에 근데 아직 제사장직이 바뀌지 않았어요. 엘리와 두 아들들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을 때에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을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알려주세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와 두 아들들이 여전히 제사장으로 있고 사무엘이 아직 어려서 이제 곧 새로운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즉 하나님의 영광이 흔히 나타나지 않으셨다 이런 말씀이죠. 영어로 하면 The word of the Lord was rare. 거의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 찾기가 힘든 시대였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 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백성들 편에서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되죠. 다 자기들 소견대로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찾지 않았습니다. 죄와 심판의 현실을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말씀이 희귀해지는 것으로. 죄와 심판의 모습이 여기에 다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제사장을 따라 더욱 마음이 딱딱해지고 강박해져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떠나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도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시는 것. 죄와 심판의 현실이 말씀이 희귀한 것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방 민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당시의 교회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현실이 이랬다는 겁니다. 교회였고 제사도 드리고 예배는 하는데 말씀이 희귀해졌다. 하나님 말씀은 사라져가고 하나님 말씀에서는 떠나서 살아갑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 하나님이 엘리의 집과 이스라엘에 선포하신 그 언약 저주의 심판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해지고 하나님도 말씀을 주시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지도 않고 백성들도 그 말씀에서 떠나 살아갑니다. 사무엘이 새로운 제사장으로 예비되어서 세워지기 전에 그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랬는데, 또 한 가지를 연결해 보면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실 때에 그 전에 유대 땅의 현실도 이랬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때에도 그 유대인 공동체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었고 악한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타락한 예배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도 새로운 참 제사장으로 예비되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은 구원 역사 속에서도 있었지만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에서조차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에서조차 참 복음은 사라져갈 것이라. 말씀이 점점점 희귀해질 것이라. 예배의 모습만 있고 예배의 본질은 사라져갈 것이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은 전하는데 예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도 참복음 말씀을 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참복음 말씀을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을 전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원치도 않습니다. 다 자기 소견대로 믿고 다 말씀은 이렇다 자기가 믿는 바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 정욕 채우는 삶을 위해 교회 다니고 예배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할 겁니다. 교회에서는 신앙 고백이라는 자체가 사라지고 자기들 멋대로 믿도록 내버려 둘 겁니다. 진리의 좁은 길을 원치 아니하고 넓은 길로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백성들의 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도 이렇게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회, 이러한 자들을 계속해서 내버려 두시고 결국에 거짓 예배를 드리는 교회와 신도들을 결국 심판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혹을 저희 가운데서 역사하게 하셔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대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유혹이 오고 거짓 것을 믿는 것을 이제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는 뜻이에요. 그리하여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을 구별해내셔서 심판하시려고 내버려 두실 거라는 뜻입니다. 그들에게는 진리 복음이 희귀하게 하실 거라는 뜻이에요. 아니 진리 복음을 들어도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더욱 딱딱해져서 예수님을 아는 것에는 관심이 없게 하실 것이다. 따라서 유형교회 안에서도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을 구별해내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결국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희귀해지고 말씀이 들리지가 않고 말씀에서 떠나살고 말씀을 찾지도 않고 말씀에서 드러내신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 죄일 뿐 아니라 또한 심판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구별해내십니다. 말씀으로 구별하시는 심판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없는 현실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말씀이 희귀한 그런 상태. 오늘 본문에서도 그 모습이 보입니다. 어두움입니다. Darkness. 영적인 어둠. 교회고 예배의 모습도 있고 성도라는데 말씀을 떠나 있으면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에서 헤매고 있는 영적 소경의 현실이라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이 희귀하였던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이 깜깜한 어둠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이 세상은 깜깜한 어둠이었습니다. 이 땅의 교회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자들의 삶에도 말씀이 희귀하면 어둠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아시는 구절이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The word of the Lord is the lamp and the light. 이 세상에서도 해와 달과 같은 빛이 있지만 참빛은 이 빛이 없으면 안 되는 그 참빛은 말씀입니다. 처음에 아담도 말씀으로 말씀이 거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빛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아담이 죄를 범하고 타락하여 하나님 말씀을 떠났고 그 이후에 온 인류, 온 세상 죄인들은 깜깜한 어둠 속에 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소망 없는 우리 죄인들의 어두운 삶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신 것, 그것이 구원이죠. 그것을 다시 말하면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 말씀만이 우리 길을 비추는 등이 되게 하셨고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도 그 말씀이 희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등과 빛을 잃어버리는 거죠. 갈 길을 모르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면 죄인들은 또 어둠 속에서 눈먼 소경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당시에 이스라엘의 현실이 그랬다는 겁니다. 나중에 회복이 돼요. 그런데 뭘로 회복이 되느냐?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현실을 오늘 본문 2절에서 엘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여주세요. 2절 한번 보시겠어요? Verse 2.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고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우리가 다음 주일에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엘리의 눈이 어두워갖고 잘 보지 못하고 그가 누워있다. 이런 모습이 단지 엘리가 늙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만은 아닙니다. 엘리가 마치 소경처럼 블라인드처럼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했고 누워서 자고 있는 모습으로 당시 이스라엘의 어두운 그 타락의 현실을 대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말씀을 떠난, 말씀이 희귀해진 이스라엘의 삶을 엘리가 마치 눈먼 소경의 모습으로, 어두움으로, 그리고 깨어있지 않고 누워서 자는 영적 죽음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무엘은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무엘에게는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 엘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복음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면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눈먼 소경처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깨어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예배의 모습은 있는데 그 예배 자체의 삶이 타락하여 하나님 말씀을 찾지도 않고 그 말씀이 주어지는데도 깨어서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때때로 하나님의 징계가 구원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물론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언젠가 성령님의 은혜로 분명히 우리 죄를 회개하게 하시며 다시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말씀을 떠나 영적 어두움에 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돌이켜 말씀을 찾아오라고 하십니다. 더 딱딱해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말씀으로 하시고 말씀 외에는 소망이 없고 말씀만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고백에도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8장 4절에 참 신자들이라도 그들의 구원의 확신이 여러 가지 이유로 흔들리거나 감소된 거나 끊어진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원의 확신을 유지해가는 삶을 소홀히 하고 있거나 양심을 상하게 하고 있거나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어떤 특별한 죄에 빠져 있거나 갑작스럽고 격렬한 세상 유혹 속에 빠져 있거나 하나님께서 잠시 그의 얼굴빛을 거두시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도 어둠 속에서 행하며 빛을 보지 못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성도들은 결코 하나님 말씀의 씨와 믿음의 삶과 그리스도와 형제들을 향한 사랑과 신실한 마음과 자신에게 주신 의무를 이행하려는 마음을 완전하게 잃어버리지는 않고 따라서 구원의 확신은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때에 회복되며 심각한 절망에 빠지지 않게 지켜질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참 성도들이라도 빛이 없이 마치 어둠에 거하는 것 같은 삶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거하게 하여 빛을 보지 못하게 내버려 두시고 그 말씀 없는 어두움의 비참한 현실, 소망 없는 현실을 잠시 맛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결국 성령님이 회복해 주시는데 무엇으로 회복해 주시느냐?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으로 나와 빛 아래에 살아갈 것을 권고하십니다. 지금도 어둠 속에 있지 않은지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매 주일 예배를 통해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며 어둠에 있던 우리 삶을 빛으로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 한번 같이 가보시겠어요? 2 Peter chapter 1 verse 19. 베드로 후서 1장 19절. 2 Peter chapter 1 verse 19.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We have the word of the prophet made more certain. And you will do well to pay attention to it as to a light shining in a dark place until the day dawns and the morning star rise in your heart. 예언이라는 말은 앞니를 내다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The word of the prophet.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 말씀,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둠을 비추는 등불이라 light shining in a darkness 그리고 날이 새어 떠오르는 새별이라 morning star 새벽별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죄악된 마음은 어둠과 밤으로 알려주시고 따라서 우리가 밤과 같이 어두운 마음 속에 거하지 말고 샛별이 떠올라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추어 비추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pay attention to it.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 말씀의 빛 속에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말씀하실 때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이라고 하시죠. Light shining in the darkness. 그리고 아침을 알리는 새별, the morning star, 새벽별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것이 또 누구를 가리키는데 쓰이고 있죠?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어둠을 비추는 참 빛이시고 밤이 지나가고 아침을 알리는 새벽별 되시는 분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4절 5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말씀이라고 하시고 어두움을 비치는 참 빛이라고 하시고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십니다. 즉 말씀의 빛이 비추신다는 뜻은 결국 누가 비추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비추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비추시고 계신 것을 누리고 맛보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향해 얼굴을 들고 교제를 나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너희가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 You must pay attention to it.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라.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 여러 문제들이 있어도 가장 먼저 근본적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와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런데도 이 말씀이 희귀하고 말씀이 없으면 어둠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당시에 사사시대 말기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소견이 산과 예배의 원리였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아직 참 빛이시고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곧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면서 또 빛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비추어 주시지 않았으므로 어둠뿐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체 구원 역사는 사실 우리 죄인들의 삶과도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비추시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 없는 어둠입니다. 그런데 참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어둠 속에 있는 우리 죄인들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를 예수님 닮은 빛으로 새롭게 창조하시고 빛에 속한 하나님 자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현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잘 들어보세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미 빛을 비추어 주셨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첫 창조의 그 창세기 1장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의 현실을 새 창조의 사건으로 알려주시는 거죠.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며 자신의 참빛 되신 형상으로 빛을 지으신 창세기 1장 2절에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빛을 우리 어두운 마음에 비추셨다. 그래서 우리도 어둠에서 빛으로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계속해서 4장에 보면 그 빛을 또한 복음으로 알려주십니다. 복음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을 이렇게 새창조 사건으로 알려주시는 거죠. 전에 어둠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져 영원토록 빛에 속한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에 속하게 하셨지만 그래서 그 현실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지만 우리가 말씀을 떠나 우리를 비추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어둠에 속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찾아 예수님과 교제 나누며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말씀이 희귀하여져 말씀에서 거의 떠나 예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과 나누는 교제가 없는 삶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때때로 우리 죄 때문에 잠시 말씀 없이 하나님 예수님을 떠나 어둠 속에 살아가는 때가 있지만 성령님이 곧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또다시 말씀 따라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빛의 자녀로 자라가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 말씀으로만 나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교회의 사역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예배, 말씀 공부, 주중의 말씀 공부, 개인적인 성경 공부. 계속해서 말씀으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부지런히 사용하십시오.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보시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져서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고 온 이스라엘이 어둠 속에 거하고 엘리의 눈도 소경처럼 어두워가는데 3절부터 보면 소망의 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3장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무슨 뜻입니까? 아직 불이, 빛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워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즉 하나님이 예배하신 새로운 제사장이 보입니다. 회복의 현실이 보이는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3장 마지막 21절로 가면 완전히 회복되어 있는 현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보면 처음 1절과 반대되는 현실이 보입니다. 3장 21절에서 4장 1절. Chapter 3, verse 21 and chapter 4, verse 1.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시기하셨던 나타나지 않으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시고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나지 않으신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고 말씀이 희귀한 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게까지 전파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눈과 귀가 어두워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여 잠들어 있는데 사무엘은 깨어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온 이스라엘에 그 말씀을 전합니다. 타락도 엘리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어 온 이스라엘이 타락했지만 회복도 사무엘의 삶에서부터 회복되어 온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으로 갑니다. 꺼지지 않는 여호와의 등불이 다시 어둠을 비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왕국의 회복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회복이 결국 교회의 회복이요. 성도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우리 성도들의 삶. 말씀 밖에는 회복의 소망이 없습니다. 전체 3장의 흐름에서도 이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3장의 시작은 때가 어느 때죠? 어두운 밤입니다. 누워 잠들어 있는 현실. 그래서 2절에 엘리가 누워 잠들어 있고 3절에도 사무엘이 누워 잠들어 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깨우시죠. 그 밤에 깨어난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15절로 가면 다시 밝은 아침이 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가장 먼저 엘리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18절에 verse 18.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 그의 백성들 그들의 예배를 어떻게 회복하신 것인지를 이 엘리의 대답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삶은 다 뭐였죠?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 예배하고 살던 삶. 어두움. 그런데 그 반대의 현실을 전합니다.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누구의 소견대로 하는 회복?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신 소견대로 이루어지는 빛의 하나님 왕국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소견대로 다스리실 참 왕이 오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이스라엘 왕국을 가리키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참 왕으로 오셔서 세우실 천국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 소견대로 살던 삶이 여호와의 소견대로 즉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 회복이죠. 따라서 엘리와 두 아들들에서 이제 사무엘로 제사장직이 바뀌는 것이 장차 구약의 율법에서 난 제사장직이 폐하고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워지시는 때를 가리키고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이 시기한 데서 말씀이 주어지는 것으로 밤에서 아침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은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것으로 옮겨가는 오늘 본문의 사건도 가르치는 바가 있다는 거죠. 장차 예수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 이 어두운 죄악된 우리의 마음에 참 말씀으로 참 빛으로 참 하나님으로 오시는 때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구원 역사의 새아침이 밝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말씀으로 첫 창조를 이루신 그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위해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신의 참빛 되신 형상으로 우리 어두운 죄인들을 빛의 잔으로 새롭게 창조하시고 영원한 빛의 나라인 천국에 속하여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 땅에 그리고 우리 삶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삶에 새 창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과 빛으로 우리 삶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시기했던 없던 우리 삶에 이제 말씀이 주어지고 예수님을 모르던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없던 우리 삶에 이제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밤에서 아침으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서 구원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어두운 사단의 백성에서 빛의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 삶이 바뀐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비추셨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들아 깨어라. 예수님이 비추고 계시다. 예전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우리가 이제는 보고 듣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예수님은 늘 우리를 비추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 삶도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의 소견대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소견대로 즉 말씀이 주장하는 삶으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즉 천국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천국은 어떤 것인가요? 천국을 여러 가지로 알려주시지만 예수님이 빛으로 늘 비추시는 것으로 알려주십니다. 계시록 21장 22절 23절에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의 그 등이 되심이라. 해나 달이 비추는 그 현실은 다 지나갈 겁니다. 참빛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토록 참빛에 거하는 현실, 천국의 현실이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삶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등이 되시고 빛이 되시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둠이 아니라 빛입니다. 그 빛이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곧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모든 빛의 자녀의 삶이 뭘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함으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일은 여러분 삶에서 책망하라고 하십니다. 그걸 따라가지 말고 그것을 즐기지 말고 그리고 주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비추시는 삶, 말씀이 거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닮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말씀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구하려는 마음이 없더라도 아 이것이 문제구나. 억지로라도 말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홍 목사 좀 만나자고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 말씀만이 소망이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가까이 하고 있고 가장 우선적으로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인가요?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어둠의 일에 더욱 참여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최소한 말씀이 없으면 나는 어둠이구나. 말씀을 찾아야지 하는 마음은 우리가 있어야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어둠을 다 가져가시고 우리 대신 심판 받으셨습니다. 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셨을까요? 어둠 아래 거하게 하시지 않으시려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빛에 속한 영원한 천국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빛도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 안에 거하는 말씀의 불은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만 어둠에서 나오십시오. 말씀이 없는 삶, 예수님 없는 삶에서 떠나십시오. 더욱 복음 말씀을 찾고 예수님의 비추심 속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진정한 우리 교회, 그리고 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회복의 소망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셔서 다시는 어둠 속에 거하지 않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그 사랑의 빛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더욱 우리도 그 예수님 빛, 말씀을 찾아오게 해주시고 빛의 교제를 나누게 해주시고 우리 삶에도 꺼지지 않는 불이 이제는 활활 타오라.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이 말씀으로 회복되어 더욱 빛 되신 예수님 닮아가는 귀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말씀만이 소망이므로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